또 우리가 또 어쨌든 기회 될 때마다 부지런히 또 말씀도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오늘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영적 선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타언어 부분을 했습니다. Diversities of tongues.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 Diverse kinds of tongues.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성령님의 선물로 되어 있으면서 사람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One who speaking with tongues. 그래서,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 이렇게 아예 지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언어의 이 문제는 현대교회에서 대단히 첨예한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교리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 교회의 칼라, 정체성도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걸 주셨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용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거짓 은사와 참 은사가 이렇게 조금 섞이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워낙 지역 자체가 신비주의 이방 종교가 아주 그냥 팽배한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교회 내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한 습성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의 그 믿음에 한국 사람들의 그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다 그러죠? 불교인가요? 유교인가요? 도교인가요? 샤머니즘. 도교하고도 조금 이제 샤머니즘이 조금 더 가깝긴 하겠지만 샤머니즘 그 무속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속 신앙에 이렇게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신앙이 그냥 무속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리, rightly dividing the world of truth,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렇게 나누는 것, 분리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의 타언어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고린도전서 12, 14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지상 명령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거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타언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타언어들로 말하게 될 거다. 이런 표적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 표적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사건 때, 이 표적이 이제 성취될 때에는 이건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타언어가 필요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당시에 지금, 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이 오순절 지나면 바로 다들 흩어져서 각자 자기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 복음 사건, 십자가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겼을 때 성령님께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분산되었던 이 언어를 일시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딱 통하게 해주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 당시 요 때에 오순절에 딱 한 번 있던 사건이에요. 이게 매년 반복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반복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 이 방언이 이제 소위 방언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고넬료 가족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령님도 그 안에 그들에게 임할 수 없다고 그때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유대인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적은 언제나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님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몇몇 제자들과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령님이 선물로 이렇게 주어지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위해 임하면서 타원어들로 말하고 대언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운어는 하나의 표적이고 이 표적은 그 주요 타겟이 유대인이다. 요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포인트를. 자,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타운어는 뭐냐? 12장과 14장에 나온다 그랬는데 12장에서는 성령님의 선물들의 목록으로만 나옵니다. 목록으로만.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다루는 것이 14장이다 그랬습니다. 14장에 보면 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타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권장하는 말투냐. 그러니까 타언어를 이거를 적극 활용해서 잘 해야 된다 하는 권장하는 말투냐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보니까는 다 뭔가를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바로 잡는 조금 책망도 섞여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말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타언어를 자기 과시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된 거예요. 현대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선물을 각 지체들에게 나눠 주신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거를 특별히 이 타언어의 문제를 자기 과시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는 거다.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과시를 위해서 타언어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14장을 좀 잠깐 읽으면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자,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자, 여기 지금 14장 전체가 타언어를 다루고 있는데 첫 구절부터 타언어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언.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근데 이것도 대언도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대언. 대언이 앞니를 예언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1차적인 성경의 그 대언, prophesy의 그 정의는 그건 대신 받아 말하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거. 예. 이게 성경 그 첫 언급의 법칙에도 이것도 맞습니다. 예, 창세기 17장인가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론이 모세에게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부터 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것이 예언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신 말을 받아 전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대언의 성경이 대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언 안에 예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같은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prophesy 또는 이 대언자 prophet 하는 이 대언자라는 이 단어를 반드시 예언자로 해야 된다, 예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그게 foretelling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prophesy를 전부 그렇게 다 고정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대언 안에 예언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소위 방언이 나오는데 개혁성경엔 이게 아마 다 방언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걸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텅이라고 얘기할 때 텅은 원래 그냥 혀라는 뜻이기도 되고 이제 말이라는 뜻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unknown tongue 그래서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알지 못하는 하는 이 unknown이라는 단어를 이탈릭 처리해가지고 unknown tongue이라고 한 부분이 있고 그냥 tongue이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걸 분리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흠정역 성경도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이 흠정역 성경에도 unknown tongue은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2절의 첫 부분에 보시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텅이에요. 이렇게 지금 영어 자체를 킹제임스 역자들이 이거를 아예 분리를 해놨다는 거를 조금 일단 조심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헬라어 자체에는 헬라어 자체는 이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킹제임스 역자들이 번역할 때 원래 헬라어는 없다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unknown이라는 단어를 이탈릭 처리해서 넣은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 거냐면 이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이게 구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역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자, 요 구절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어찌 되었든 방언은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한다니까 이게 대단히 뭔가 영적이고 뭔가 참 신비한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방언을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죠. 소위 현대 방언을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인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은 권장하는 문맥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2절을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알지 못하는 언어, unknown tongue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실제적인 외국어와는 다른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방식대로 샬라샬라 하는 거, 이게 그 현대 교회에서 하는 방언,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알지 못하는 언어, 이게. 그리고 여기서 타언어라고 그냥 해놓은 것은 이거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실제적인 외국어를 타언어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언어 샬라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말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렇게 이러한 언어로 기도할지라도 뭔가 그 사람의 진정성이 있었으면은 뭔가 이것이 이제 기도의 한 형태로 이렇게 받아 주시는 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주장을 그냥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걸 알지 못하는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 주장이 이렇다는 거죠. 자기들은 아무도 이제 그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그냥 인용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역접 접속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니. 자, 그래서 지금 대언이 더 좋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알지 못하는 언어는 계속 부정적이에요.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나는 너희가 다 알지 못하는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5절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피곤한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피곤하실 땐 조금 주무셔야 돼요. 여기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윗부분에서는 알지 못하는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들로 말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외국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로부터 그냥 받은 그러한 어떤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표적인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럼요. 그게 훨씬 낫죠. 저도 지금 타언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그냥 막 이렇게 프랑스어, 독일어 막 그냥 이렇게 제가 막 자유자재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저는 절대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샬라샬라를 4시간, 5시간 밤새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1만 마디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5 마디로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게 낫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참 교회에서 문제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직접 하는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유는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정작 하는 사람은 그 뜻도 모르면서 그냥 정말 그게 죽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공통적인, 이제, 이 방언을 하는 분들의 얘기가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여기 2절을 해석할 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언어, 그러니까 소위 현대방언,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자기가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한다고 자기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 중에서 방언을 한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믿지도 않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했다고 믿지도 않아요.
그게 자기 도취가 아니니까.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오늘 지금 이제 조금 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된 것과 타언어를 구분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요. 나는 너희가,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다 타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중언부언하기를 원한다 얘기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대언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것은 지금 방언을 조장하거나 방언을 격려하는 그런 투가 아니네요.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를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나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 통역의 선물도 이것도 초자연적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독일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독일어 통역하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학습이 아닌데 이게 은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언하기를 원하고 타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를 세움을 받게 해야만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타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그렇죠. 또 부정적이네요. 그렇죠?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에 음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오? 악기는 참 놀라운 것이고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튜닝이 안된 악기로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해도 또는 튜닝이 잘된 악기로 엉뚱한 아무렇게나 막 이걸 하게 되면 그건 정말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오. 그렇죠? 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그렇죠? 예. 전쟁 나팔이 있었습니다. 전쟁 신호가 있었어요. 나팔로 하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샬라샬라, 허공에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의미 없는 소리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방언한답시고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야만인이 된다는 거예요. 야만인. 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버버버버버하고 돌도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식이 돼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12절입니다. 영적 선물들에 열심이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영적 선물들이 열심이 있는 건 좋단 말이에요. 영적인 선물들에 이걸 사모하는 것 자체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자 알지 못하는 언어예요 여기도 그죠? 외국어가 아니에요 외국어가 아닌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더라도 어쨌든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볼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사실 조금 좀 혼돈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제 전체적인 문맥에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지금 권장하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걸 권장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 이런 부분에서 이때까지 그냥 이 교회 내에 어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알지 못하는 타언어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영은 기도할 수 있는데, 이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된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하겠다. 나는 이거 이해도 못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16절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함으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하리요. 그렇잖아요.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세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세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아, 이 표현 전체에 지금 성령님의 선물, 즉 은사의 목적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내가 너희 모두보다 알지 못하는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나요? 타언어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자기는 타언어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타운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당대에 대단히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 몇몇 그 언어들을 실제로 배웠을 수도 있어요. 학습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뭐 지금 이런 그 어떤 자기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받는 이 타언어의 선물, 성령님의 선물도 자기가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또 여기 또 알지 못하는 언어네요.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 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타언어로, 그러니까 실제 외국어로 이렇게 하는 것은 통역이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예, 통역이 있고, 그리고 통역이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모임에 회중에 갑자기 독일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독일어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독일어의 타언어 은사를 받아서 그거를 독일어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고.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 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더라. 아, 이거 이해한다. 이해한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지금 14절에서 영은 기도하는데 지금 이해하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이해하는 그거예요, 지금. 그렇죠? 문맥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이해하는 일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아, 여긴 지금 다른 언어예요. 자, 용어가 지금 다 달라요.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알지 못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unknown tongue이라고 그렇게 언어를 이탈릭 처리해서 그렇게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타언어들 텅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는 아더 텅스가 있어요. 아더 텅스 다른 언어들이 있습니다.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외국어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 외국어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 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타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오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자, 여기를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성령님이 왜, 타언어들로 교회 내에서, 얘기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제 허락하셨냐 할 때, 아까 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적인 필요가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실제적인 필요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 외국어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겐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이것이, 유대말로 그냥, 그 당시에 아람어를 쓰고 있었으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었죠.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하면 될 텐데, 굳이 타언어로 했을 때, 언어 자체가 주는 그런 어떤 유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거냐? 이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타언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미안합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 믿지 않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인데 왜 그게 표적이 될 수 있냐? 21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개라고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텐데 그래도 너희는 안 믿을 거야. 그렇죠?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이 백성이 지금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언을 하셨어요,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외국어로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 자체가 표적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래도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의 표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의 의미가.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이 타원어의 어떤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원어들로 말하면 자 여긴 타원어입니다. 자 타원어예요. 지금 이 언노운 텅이 아니라 그냥 텅이에요. 심지어 외국어 정상적인 어떠한 그 이 은사 성령님의 이 선물이라 할지라도 온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타원어들로 모두가 한꺼번에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자 배우지 못한 자가 누구겠어요? 타원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독일어 타원어의 은사를 가졌는데 이 중에 누군가가 학교에서 배워서 독일어를 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그걸 이해 못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지금 정확하게 현대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이런 이 간증을 여러 번 듣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 꺼놓고 통성기도 하자 그러니까는 막 랄랄랄라 샬라샬라를 하는데 자기 이거 미친 줄 알았다. 우리 무서워서 도망왔다. 이런 얘기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타원어 정상적인 어떤 이 외국어들로 이렇게 한꺼번에 샬라샬라를 해도 미쳤다고 할 판인데 지금 알지 못하는 언어들로 그렇게 하면 이건 완전히 혼돈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즉 프리칭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컨빅션을 주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사람 안에 자극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초대교회에 어떤 예언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언은 지금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타언어는 지금 계속해서 책망하는 투로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가 뭔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예배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학. 사실은 이 예배가 뭐냐를 규정하는 게 사람마다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톨릭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자유로운 이러한 형태로 가느냐가 결정이 돼요. 가톨릭은 예배의 형태를 대단히 정교하게 해놨습니다. 정교하게. 그게 모든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정교한 의식 자체가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샤머니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상제사 모시는 거 똑같습니다. 정교하게 뭔가 예식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갖춰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효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가톨릭이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이고 개신교가 그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루터, 칼빈 다 이거를 지금 그걸 다 들여왔어요. 그걸 다 차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보다는 조금 단순할지라도 개신교도 다 똑같아요. 땡 종치면서 묵도하심으로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가대라고 그러죠. 성가대가 뭔가 그 처음에 뭐라 그러죠? 묵도송. 예, 묵도송 이제 쫙쫙쫙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도송 이제 기도할 때 기도송 있죠. 맨 마지막에 송영 송 있죠. 뭐 축도송 있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카톨릭만큼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정교한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그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이러한 형태를 리투지컬 예배라고 해요. 의례전적 예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더 이렇게 가까이 서 있는 이 베프티스트 침례교도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침례교도들은 대단히 자유로운 예배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 구약의 희생 제사 드리는 그런 식도 아니고 이교도들의 어떤 그런 절차도 아니거든요. 여기 보니까 모일 때 자유롭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고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자꾸 이제 카톨릭 마인드가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독립 침례교회에 같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으면서도 계속 그 어떤 예배 형태는 자꾸 그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예배와 어떤 대예배가 아닌 것을 자꾸 구분해요. 주일 오전에 11시에 딱 드리는 예배는 대예배. 나머지는 대예배는 아니야. 그럼 소예배인가요? 소예배란 말 자체는 안 써요. 그럼 대예배는 대단히 경건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찬송가도 이렇게 뭔가 좀 경건한 찬송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아이들도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나머지 예배에서는 복음성가도 불러도 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어디 대예배, 소예배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카톨릭 마인드예요. 카톨릭 멘탈리티예요. 제 그 개인 홈페이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요즘 제가 그걸 좀 보수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 내에 보다의 의미에 대한 걸 제가 사전적으로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국어 사전에 보면 보다라는 말이 수십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보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가다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제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의문을 좀 달아놨습니다. 언어상으로만 보면 예배를 본다는 그 표현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만 본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 본다, 일 보러 갔어 이렇게 할 때는 일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일을 하러,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보다라는 의미가 대단히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단순히 그냥 나는 구경꾼으로 간다는 의미로 쓰지 않는다는 거는 뭐 그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경배하러 모인다 또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 보러 간다는 표현이 아주 틀린 거냐 하면 뭐 제 생각엔 그건 이제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본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이제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5분 넘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다음에 다시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의 인내력을 조금 테스트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넘으면 시계 보면서 이게 승질을 부리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그렇잖아요. 한참 은혜 받고 있다가 정해진 시간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승질 나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이거 왜 안 끝나지? 은혜가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대단히 명쾌한데 또 어떤 것들은 조금 복잡하고 또 참 이해하기에 이렇게 나누기에 올바로 나누기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참 단단한 음식과 같은 것이 있어서 참 씹기에 참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 일이 없도록, 또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명쾌하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참 이 교리에 하나님의 이 기초 교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기초 교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